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비밀의 뒷면 평화농장으로 2012년 11월 20일 아침 8시 조성우는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차를 세우고 김영사를 기다렸다. 8시에 약속을 했으므로 8시 30분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날 것이다. 조성우는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김영사는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매번 약속을 잡을 때마다 배반당할 줄 알면서도 조성우는 제 시간에 나왔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직성이 풀렸다. 조성우는 DJ의 시답잖은 농담이 싫어 라디오를 끄고 아내의 유품인 MP3를 꽂았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으면 MP3를 꽂고 각오한 듯 눈을 감았다. 차 안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MP3에는 걸그룹 노래도 있었고 인디밴드의 하드록도 있었고 슈게이징 음악이나 아바의 노래도 있었다. 조성우는 아내의 취향을 알 수 없었다. 데미안 라이스의 엘리펀트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당신은 코끼리를 그녀만큼 잘 그릴 순 없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조성우는 가사의 뜻을 종잡을 수 없어 짜증이 났다. 아내가 없는 차 안에서 조성우는 노래 가사처럼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아내의 기사 스크랩을 떠올렸다. 인터넷으로 평화농장을 검색하자 1991년 겨울의 기사들이 나왔다. 아내의 스크랩에도 있는 기사였다. 아내가 죽은 직후 노트북을 뒤졌을 때 20년 전의 기사가 끼어있는 점이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이제 조성우는 그 기사가 아내가 쓰려 했던 책의 핵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전라도에 유기농 농장을 만들고 조선족을 불러들였다. 유기농 사업과 조선족 선교를 함께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농장이 문을 연 지 1년 만에 농작물 판로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말썽이 벌어졌다. 급기야 술 취한 마을 청년들이 농장에 쳐들어갔고 싸움 끝에 조선족 한 명과 주민 한 명이 죽었다. 한두 단짜리 짧은 기사만 검색되는 것을 보니 한중 수교를 앞두고 정부와 언론이 쉬쉬했던 것 같다.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조성우는 그 사건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 왜일까? 왜 이 팩트가 놈들에게 치명적인 걸까? 제임스가 그 농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개인적인 원한만 드러날 뿐이다. 개인적인 원한은 누구에게도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건 HM 캐피탈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느냐다. 스피커에서 데미안 라이스의 고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요즘 너무 외로우니까. 알아, 나도 외로워. 근데 너는 그녀보다 코끼리를 잘 그릴 수 있어? 김영사는 조성우의 예상보다 10분 일찍 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파카 안에 받쳐 입은 연두색 스웨터에는 치약이 묻어 있었다. 그가 약속 시간에 20분밖에 늦지 않은 것도 드문 일이었다. 조성우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며 물었다. 한잔 하셨어요?
당연하지. 어제 형사권 놈들하고 마셨어. 살인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보려고.
단서라도 나왔습니까?
어떨 것 같나?
전혀요.
맞아.
강남 대로에는 차가 많았다. 김영사는 꼬리를 문 차량 행렬을 보며 변명하듯 말했다.
고려 행정사를 주목하라고 말은 해놨어. 강력팀 애들도 고려 행정사가 뒤에서 구른 짓을 많이 한다는 소문은 듣고 있더군. 그런데 소문뿐이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그 흔한 연수생 사기나 학원 자격증 사기도 없어. 신고하는 놈도 없고 당했다는 피해자도 없어. 표면상으론 건실한 조선족 기업이라고. 게다가 기부까지 해.
살인사건은요?
그 애가 저녁에 김밥 배달을 했더군. 김밥집에 취직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맞아. 친구 대신 하루 띄워준 거라더군. 분식집 주인이 그렇게 말했어. 어디로 배달 갔어요? 대림사거리 위쪽에 있는 강남아파트라고 귀신 나올 것 같은 데가 있어. 거기서 방문 판매 업체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 배달 갔다더군. 업체 쪽에서는 돈 지불하고 보냈대. 그 뒤로는 행방이 묘연해. 스쿠터는 강남 아파트 건너편에 세워져 있더군. 그 아파트 뒤져봤대요? 싹 훑었대.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 업체 교육장이라는 데도 빈 아파트를 하루만 빌린 거야. 다 쓰러져가는 망할 놈의 아파트에는 주민도 별로 없어. 바람난 남편 뒤낙 해주는 신부름 센터 몇 개 정도? 거기엔 CCTV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좀 수상한 게 있어.
뭔데요?
그 업체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말이야, 사장이 귀화한 조선족이야. 조선족이 조선족 등쳐먹으려고 만든 회사지. 그날 교육장에 있었던 판매원 아줌마들한테서 그 업체 사장놈이 고려 행정사 사장이랑 친하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렇겠죠. 단서는 그것뿐이야. 애가 누워있던 곳 주변 CCTV는 분석 중인데 별게 없어. 시체를 옮기는 장면이 찍힐 만한 CCTV는 없었고. 차는 양재 IC를 빠져나가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평일이라 고속도로 소통이 원활했다. 순천으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차례로 타라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했다. 날은 맑았지만 남쪽 먼 곳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톨게이트를 지나자 도로 끝에 한 곳에서 회색 연기 같은 구름이 피어올랐다. 구름은 점점 더 많아져 좌우로 퍼져가며 남쪽 상공의 대부분을 잠식했다. 김영사는 평택을 지날 때부터 코를 골았다. 조성우는 스피커의 볼륨을 낮췄다. 김영사가 코 고는 소리를 점점 높이며 숨을 내쉴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조성우는 평화농장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광주, 전남 지역 신문사들에게 문의했다. 중앙 언론사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들은 해당 지역 신문사를 뒤지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21년 전 사건이라 당시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일보에서 평화농장의 주인이었던 박현필 장로의 인터뷰 기사를 복사해 보내줬다. 사건이 터지기 6달 전에 이주의 인물란에 실린 기사였다. 박 장로는 1980년대 광주에서 복사기, 전자계산기, 농협 도난방지기 등을 고치는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했다. 일대에서 잘나가는 가게였으나 수리비를 높이기 위해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생활에 환멸을 느꼈고 198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유기농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 유기농법 보급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정농회에 가입하고 일본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는 집념의 사나이였다. 1980년대 말 정농의 멤버 5명과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가 유기농 농장을 만들었고 가족의 반대가 극심해 이혼까지 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광신도로 몰아갈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박 장로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1989년 처음 만든 농장이 불법 용지 전용 혐의로 폐쇄당한 뒤 박 장로는 단독으로 구영산 계곡에 들어가 평화농장을 차렸다. 인근 주민들은 그를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 트럭이 들어가기 힘든 농장 입구에 포클레인으로 길을 내고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에 몰두했다. 황무지가 밭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불러 모았다. 읍내 목사의 승인을 받고 농장 내에 교회 분소를 만들어 직접 예배를 주관했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박 장로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자신의 공동체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사건 이후 박 장로의 행적을 추적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박 장로의 현재에 대해서는
김영사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장거리 운전자 옆에서 코를 골며 어젯밤 안주로 뭘 먹었는지 헤아리게 만드는 눈치 없는 인간이었지만 김영사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적은 없었다. 차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벗어나 호남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먹구름의 덩치가 커지며 사위가 어두워졌다. 바람이 소나타의 등짝을 스칠 때마다 웅웅거리며 차체가 흔들렸다. 내비게이션은 익산 분기점에서 순천 완주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를 타라고 지시했다. 조성우는 서울과 순천 사이에 놓인 그 모든 분기점과 톨게이트가 지겨워졌다. 이서 휴게소 알림판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아직 점심 먹을 시간은 아니었으나 조성우는 차를 휴게소로 진입시켰다. 차가 멈추자 김영사의 코골이도 그쳤다. 김영사는 한순간도 졸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조성우의 더벅머리와 고어텍스 등산 점퍼가 펄럭였다. 방금 교향악 연주를 마친 김영사의 주먹코도 빨개졌다. 휴게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식당에는 출장을 가는 듯한 양복을 입은 남자 몇 명만이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훌쩍이고 있었다. 조성우와 김영사는 어묵우동을 먹었다.
그래, 속풀이에는 어묵국물이 최고지. 너무 짠데요. 마누라가 주는 콩나물국보단 덜 짜.
조성우는 면을 놔두고 어묵만 골라 먹었다. 쫄깃하게 씹히는 질감이 나쁘지 않았다.
날이 안 좋네요. 진눈깨비 같은 지랄 맞은 게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린 평화농장터로 바로 갑니까?
아니, 순천에 들를 거야.
오늘의 일정은 경찰 재직 이래 최초로 이틀 휴가를 냈다는 김영사가 짰다.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당시 폭력사건 피의자들에게 단서나 긁어모아보자고 김영사는 말했다. 퍼즐이든 인생이든 중요한 것은 무의미해 보이는 조각들이며 모으다 보면 그것들을 관통하는 법칙을 찾아내게 된다고 했다. 조성우는 물었다.
그때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죠?
한국인은 3명이야. 조선족들은 바로 추방됐고.
그거밖에 안 돼요?
패싸움을 벌였으니 가담자는 더 많았겠지. 그때는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또 봐주는 분위기도 있었을 거야. 아무래도 피해자가 조선족이니까. 쉬쉬하고 봐주는 분위기면 판관 포천천이 와도 별 수 없어. 사건이 그놈의 쉬쉬 봐주기법에 딱 걸린 거지. 미국 놈들 범죄처럼.
그 세 명이 형은 제대로 받았대요?
두 명은 집행유예로 나왔어. 직접 조선족 머리통을 까부순 놈만 3년형을 받았지. 세 놈 모두 마을에서 내놓은 희생양들일 거야.
3년? 싸도 너무 싼데요?
쉬쉬 봐주기법이 적용됐다니까. 읍에서 탄원서를 내고 난리를 쳤겠지. 헌법보다 센 법인데 별 수 있나. 주소지를 확인해봤더니 한 놈은 순천서 살아. 주소지가 식당이더군. 나머지 두 놈은 아직도 이남읍에 살아. 근데 그거 알아? 평화농장터를 그중 한 놈이 차지했어. 철면피 같은 놈이네요.
그렇지?
농장 이름만 산들농장으로 바꾸고 영농법인 만들어서 효소인지 뭔지 팔아먹더군. 박장로가 내놓은 농장을 날름 먹은 거야.
박장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신고가 돼 있어. 사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알아보니까 자살이더군. 뭐 그럴만도 하지. 일생을 걸고 만든 농장이 그 모양으로 나자빠졌으니.